지난주까지 해서 22번에 걸쳐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매주 주일이 되면 우리가 와서 공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 예배 시간에 와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럼 그거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음의 확신, 구약이 이제 다 완성이 돼서 끝나고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 희생물이 되셔서 그래서 새로운 신약교회를 여셨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순결한 그런 그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이 시간이 돼서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 예배 참석을 한 거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늘 점검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오전과 오후에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예배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인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 죄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가 와서 정결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결한 사람이 된다. 이런 그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힘을 받고 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공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구원받고 한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꼭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전 영상이 다 온 세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찬송을 드리는 모습, 뭐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걸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중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예배 시리즈를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은 예배와 찬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왕 예배 시리즈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젊은이들 또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그 초신자들에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예배와 바른 찬송가 부르기 마음과 생각과 목소리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메가도 목사님 이런 모든 거를 다 설명을 스물 몇 시간에 걸쳐 하고 맨 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많은 교회 뭐 이런 데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예배를 전송을 하고 또 이런 데 가서 보면 자기가 구원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데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배, 그 예배의 규정에 따라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배가도 목사님의 판단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배 드리러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오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예배가 전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와서는 그냥 펄쩍펄쩍 뛰다가 그러고는 집에 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감정에 도취가 돼서 열정적으로 땀 흘리고 손 들고 몸을 흔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날 감정이 이제 고양이 되면은 아주 오늘 은혜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씀드려, 예배 시간에 대부분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는 데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감정이 고양이 돼서 그래서 오늘 좀 뜨거웠냐 안 뜨거웠냐 이걸 가지고 그날 예배를 잘 드렸다 안 드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예배책의 맨 마지막 한 장을 또 두껍게 할애를 해서 예배와 찬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킹잼 성경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247구절에 나옵니다. 찬양. 그 다음에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108구절에 나와요. 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찬송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노래라고 하는 그런 말이 235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찬양을 드린다, 찬송을 한다, 또 하나님께 뭐 노래를 한다, 뭐 이런 게 그 단어가 적어도 6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송, 뭐 노래 뭐 이런 게 한 600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찬송, 그 다음에 노래 이런 걸 잘 선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기쁨과 찬양과 찬송과 감사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예배를 모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그렇죠? 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드리며 또 헌금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같으면은 오전 예배 같으면 5개의 찬송을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5분, 20분 정도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 중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시대 교회들, 목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찬양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감정만 고양을 시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어떠한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그 규정에 따라서 지난 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이 그러한 그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시 이런 걸 작사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작곡을 해서 그래서 찬송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불렀습니다. 메가더 목사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잘하지만 노래도 잘하고 찬송을 인도하고 이런 거 하서 보면 아주 타고난 그런 그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이다. 금방 이제 알 수가 있고 음악적인 조예가 그렇게 깊어서 나가도 목사의 그레이스 투 유라고 하는 그 설교 사이트가 따로 있고 또 그레이스 찬양, 그레이스 교회에서 만든 노래로만 만들어진 그런 것 같은 그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만 따로 있고 또 본인 교회에서 만든 그레이스 힘널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른 교회는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형태의 그 찬송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그 형태의 목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850년대 이전에는 주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노래들로 찬송이 다 구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가를 가서 보시면 저 위에 제목이 있고 그러면 여기 작사, 여기 작곡, 그 다음에 연도가 다 있어요. 몇 년도에 이게 작사가 되고 작곡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찬송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찬송가를 앞에 네 개를 이제 불렀습니다. 처음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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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을 불렀고 오늘 부르진 않았지만 자주 부르는 그런 찬송이 지난 1회 동안에 주님 인도했으니 이런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이런 찬송이 있고 자 1장 찬송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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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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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 많은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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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왕좌 앞에 모든 성도 금 왕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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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누이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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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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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렇게 네 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읽어드렸냐,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원래 의미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이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가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원래 의미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의 찬송이다. 오늘 우리가 484장 이거 찰스 웨슬리가 지는 여기 보배피로 구원하신 주사랑 크고 크셔라 깊고 크셔라 이런 찬송가를 불렀는데 우리 대한민국 찬송가에는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드릴 때 이런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그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가가 이 찬송가예요. And can it be 하고 이게 시작이 되는 이 놀라운 찬송가, 이게 찬송가, 이 안에도 내용 가서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1750년대 요쯤 이런 활동한 이런 분인데 수천 곡의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변화가 생겨요. 1850년대 이후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대중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모이고 거리에서도 설교하고 그렇죠. 모이는 것마다 설교하고 뭐 저녁 때도 설교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복음 집회들이 많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쉽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음 찬송가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대개 많은 경우가 내 삶에서 내가 체험한 이런 걸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쉽게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런 그 복음 찬송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1850년 이후입니다. 1850년. 예, 그래서 패니 크로스비, 오늘 우리가 이제 패니 크로스비의 찬송가들이 이제 하나 불렀는데, 패니 크로스비 같은 분, 이런 분들도 수천 곡의 이런 곡들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건가 한번,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네 번째 곡을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찬송가 380장인데 이 찬송가는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하고 그 다음에 블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또 복음 찬송가 이 작사 작곡한 분이 작곡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1871년에 시카고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이제 일어나서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집이 다 타고 자기가 섬기던 무디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이래서 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하고 배에 오르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갖고 가족들만 배를 타고 자기는 이제 홀로 남게 되고 이제 배가 떠났습니다.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가던 배가 영국의 큰 배하고 충돌해갖고 그의 네 딸이 많은 사람과 함께 목숨을 잃고 아내는 겨우 구조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보가 왔어요.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홀로 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딸이 목숨을 잃은 그 해역을 배를 타고 이제 가면서 슬픔과 감동에 벅차서 이 곡의 가사를 거기서 이제 지은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일어날 때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다.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복음 찬송가예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룩 거룩 거룩하고 벌써 딱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업적,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개인의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찬송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런 찬송으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예배에 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시작을 할 때 어떤 찬송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으로 예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찬송인데 406장의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황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공예배 시작하는데 이걸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장 밑껏 위에 이슬을 이걸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찬송은 왜 나왔냐? 1912년에 가이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가이벨 음악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미국의 이제 종교 음악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큰 비극이 생긴 거예요. 무남 동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위가 자기가 나가던 제철 회사에서 폭발 사고가 나갔고 공장의 일부가 부서지고 그의 사위가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 사위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가이빌 박사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 가까운 동료인 오스틴 마일즈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 찬송시를 좀 하나 써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요구 조건이 이 찬송이 아주 감동적이어야 되고 매절마다 부드러운 그런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특별히 임종할 때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그런 노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일스라고 한 사람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그 요청사항들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갖고 그래서 저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제가 두 곡을 말씀드렸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저장미꽃 위에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위엄, 하나님이 하신 어떤 그 전체적인 전 인류를 위해서 해나온 이와 같은 그런 일, 이런 게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들을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것만 부르면은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송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지금까지도 이제 반영이 돼서 18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은 거의 없고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도 대개가 다 자기의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는 그러한 그 찬송 시들이 또 찬송가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우리 찬송가를 한번 가서 보세요. 맨 앞에 가면 목차가 있습니다. 그 제목 분류에 맨 앞에 가면 예배, 예배 찬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과 경배가 1부터 45, 예, 그러니까 찬송가 1장부터 45장까지 그 다음에 477장에서부터 485장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게 49장에서 124장 그 다음에 구원, 성화, 교회, 선교, 뭐 성도의 생애 이런 게 235쪽 이후부터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은 그 전체 500몇 곡 중에 100곡이 채 안 된다. 100곡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간증과 함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찬송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 오전에 지금 원군 각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여기 서창 캠퍼스에 모여서 공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러면 어떤 찬송을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내가 기쁘든 기쁘지 않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이런 거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고 이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찬송가 오전에 앞에 다섯 개를 이제 부른다. 그러면 적어도 앞에 찬송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을 선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예배 때 다섯 곡을 이제 한다 그러죠. 오전 예배에. 예, 그래서 제가 앞에 세 곡은 반드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노래를 선정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앞부분에 한 100장 정도 앞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그러한 그 노래들을 선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오늘도 거룩. 그렇죠? 예. 이런 그 찰스 웨슬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은 이런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곡 정도는 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든 하여튼 뭐 해서 성도의 삶과 관련 있는 뭐 이런 찬송을 해도 이제 좋은 거고. 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송을 이제 하나 더 하고 마치잖아요. 이때는 들은 그런 그 말씀도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전체 공예배로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뭔가 결심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찬송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부를 거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여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이제 부를 거예요. 이따가 예배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자, 그러면 오후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특별한 형식이 없잖아요. 찬송가 세 장 하고 그러고 나와서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오후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오후 예배는 그냥 오전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그러니까 그 오후 예배 때는 뭐 앞에 있는 그런 찬송 중심으로 해도 되고 뒤에 있는 거 중심으로 해도 되고, 이미 오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으로 이미 선호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그 찬송을 불러도 된다. 이게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이런 찬송에 대한 그런 규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메가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메가더 목사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동조하기 때문에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나 그냥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되지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하냐. 왜 그러냐. 성경이 이런 구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여 너희 안에,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예배로 지금 모이는 이 너희들 가운데 이게 풍성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풍성이 거하고 그 결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하는데 다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규칙이. 그렇게 해서 결국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17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 성악가만 예배 잘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 선정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이 필요하다. 자, 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시. 시는 원래 악기에 맞추어서, 악기가 이게 반주를 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이 되는 그런 거룩한 노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 시편 150편, 그 나와 있는 그 모든 거는 시편이라고 불렀을 때는 악기가 있는 거예요. 뭐 하프가 되든, 그 당시엔 주로 하프였을 거예요. 이렇게 하프가 이렇게 울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이제 노래를 드릴 때 이때를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 이게 사용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시편 150편 전체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찬송시, 거기도 원래는 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찬송시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악기가 이렇게 연주가 되면서 같이 부르는 그런 거룩한 노래는 그거는 시편이다, 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찬송가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는 거룩한 노래도 될 수 있고 세속적인 그런 노래도 될 수 있는데, 세속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썼냐, 영적인 노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해서 영적인 노래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영적인 노래. 자, 그런데 이 셋을 구분하는 게, 이게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시가 있고 찬송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노래가 있어, 이걸 딱 구분해갖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참 메가도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바울의 요점이 뭐냐? 교회 공예배할 때 그 음악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 가지 어떤 음악적 형태 이거로 나타낼 수 없는 폭넓은 영적인 표현과 다양한 그런 음악의 형태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도 있고 여러 또 많이 모이는 이런 합창이 될 수도 있고 악기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악기도 뭐 바이올린 할 수도 있고 피아노도 할 수 있고 뭐 오케스트라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카펠라로 악기 전혀 없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안에 내용 가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성도들의 그런 삶에 유익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을 썼다.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코틀랜드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의 시편 외에는 절대 다른 거는 찬송가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왜 꼭 시편만 해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뭐 어디 그리스도의 교회니 뭐 이런 데는 악기를 쓰면 안 된다. 또 악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고 이상한 교회들도 많아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찬송 이런 거 말고 이 복음 찬송과 같은 이런 종류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요 찬송가에는 요거 500몇 장 안에 있는 요것만 해야지 우리가 보통 복음성가라고 하든지 요 근래에 만들어진 이런 그 찬송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전체 포인트를 보면 그렇게 한 가지 형태 하나만 고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개의 좋은 그런 찬송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내용과 스타일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게 찬송가에 없는 그런 영어 가사 뭐 이걸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니 이런 내용을 이제 찬송을 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특송을 할 때는 특송 때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런 찬송가 이건 늘 우리가 같이 부르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신선한 걸 하는 게 좋아요. 조금 신선하게 그래야 그게 특별 찬송이잖아요. 특별인데 맨날 같은 거 하면 그 특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고, 오늘 이제 특별하게 하느라고 이제 영어를 썼는데, 가능한 한 이제 영어보다는 한국말로 이렇게 해서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서로 야만인이 되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영어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사나 스타일이나 모든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이 노래를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불러요. 부르는데 거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이 노래를 부르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 전에 뭐가 있어요? 노래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그래야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불러도 그걸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 가사를 만들고 뭐 곡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신학적인 내용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식의 가사를 써야 될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서로를 향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서로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훈계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래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찬송이 될 수 있다. 참 좋은 그런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현대의 많은 찬송가 찬양곡들은 안에 가서 보면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내용이 거의 없죠. 메가더의 표현에 따르면 오직 감정만 자극한다. 감정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비로운 주문처럼 그냥 이 찬송을 오명기냥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자, 그래서 예배자는 최대한 많은 감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움직이는 지성은 수동적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뭐 깊이 생각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오면은 들떠갖고 그래서 그냥 감정을 부추겨갖고 그래갖고 뜨겁게 노래를 부르는 이런 형태로 그런 노래들만을 선정해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자, 여기에 한 분이 전형적인 21세기 예배 때 부르는 찬송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다수 현대교회 노래하는 모습을 봅시다. 예배자들은 찬송과 책을 보고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머리 위에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보고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자가 자유롭게 신체적으로 반응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각각의 찬양곡은 여러 번 반복이 되며 다음 찬양곡으로 넘어간 유일한 신호는 화면의 가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가 바뀔 때 뭐 어떤 안내나 언급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화면만 쳐다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 딸이 있는 오하이오의 뭐 어느 그 교회에 가서 유명하던 그런 교회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찬송가 하나도 없고 그러죠. 화면에서 뭐가 막 나와요. 글씨가 뭐 있는 사람 읽고 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처음 방문한 사람 초신자 이런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걸 가지고 그러고 그냥 내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성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대다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집회의 특징은 뭐냐, 처음에는 느리고 부드러운 음악으로 시작해서 한 45분 진행이 되는데 점차 꾸준히 커지면서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곡은 이전 곡보다 감정적으로 더 강한 음조를 나타내고 45분 동안 음악의 감정적인 힘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이제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열기가 더해지면 사람들은 마치 서로 때를 맞춘 듯 반응을 나타냅니다. 처음엔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나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노래가 끝날 때면 거기 모여있는 회중의 절반이 다 어떻게 돼요? 바닥에 내려와 앉아있고 뭐 그냥 기도한다 그러고 막 그냥 얼굴이 격앙이 돼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악은 이 강렬한 감정의 정점에 달하도록 세심하고 계획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 회중 찬양의 목적이라고 느낀다. 감정을 최대로 그렇게 하면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린 사람이 진짜 오늘 정말 예배를 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뜨겁다고 생각을 하고 뜨거우면 감정 올라가고 그러면 예배를 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모든 경배와 찬양에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래 내용에 상관없이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 눈 감고 뭐 손 들고 임재 이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감정이 경황이 되면 오늘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딱 와서 임재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게 크면은 오늘 아주 그냥 임재가 엄청 세서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맹맹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예배를 안 드린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 영광 이런 거에 집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 이거에 대다수 교회 경배와 찬양 이런 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 많은 현대교회 예배의 문제는 지성이 아니라 감정에 초점을 두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무언가가 내가 잘못됐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뜨겁게만 만드는 거예요. 뜨겁게 뭘 만들고 뒤로 쓰러뜨리고 머리를 대고 장풍을 쏘고 막 이렇게 해서 난장판을 만들면 아 그냥 오늘 엄청난 그런 그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설교의 내용이 형편없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이미 45분에 갖고 감정이 다 됐어. 나 이미 다 예배 드렸다고 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가벼워지고 점점 더 음악의 시간을 더 할애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의 중심이었던 설교가 많은 사람들 생각에 설교가 좀 없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 없이 그냥 이것만 쫙 해서 좀 올리면 좋은데 아 왜 갑자기 또 나와서 설교를 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 다 좋은데 임재 체험하고 빨리 집으로 가고 이러면 좋겠구만. 나와서 이제 왜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빼앗는 시간이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막기나 해서 뜨겁게 막 올라왔다가 아 그러고 앉아서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들어오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더 해야지 이 시간에 왜 목사가 등장해갖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고 설교를 하지? 이렇게 이제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여기에 초점은 음악, 간증, 그 다음에 기도에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음악 그것도 감정을 자극해서 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그 감정 이런 부양이라고 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그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음악은 뭘 해야 돼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 와서 찬송을 이렇게 이게 돌리잖아요. 또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찬송을 하든 내 간증 이거 상관 있는 그런 찬송을 하든 뭘 하든 서로 가르치고 서로에게 훈계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현실의 교회 음악은 감정만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음악은 감정 자극 이상의 일을 해야 될 이와 같은 목표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하는 찬송과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찬송과하고 설교는 목표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목표가 뭐예요?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찬송의 목표도 뭐라 그러세요?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설교를 하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공통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을 하든 또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그와 같은 찬송을 하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이 그 안에 포함이 돼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음악은 설교와 마찬가지로 말씀 사역의 한 요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 찬송을 만드는 작사하는 사람, 작곡하는 이런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에 능숙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딱 모든 것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맞는 가사를 쓰고 그 일에 합당한 그런 스타일로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메가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 어떨 때는 노래가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나는데 노래는 맨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 잘못 만들면 20년, 30년 내내 잘못된 노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혼자 자기 도취해갖고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설교는 한 번만 들으니까 끝이 나는데 그래서 어느 면에서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다. 재미있는 그런 말씀을 또 인용을 했어요. 자, 열왕기상 4장 가서 보시면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4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솔로몬에 대해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그 다음에 마울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우린 그냥 이렇게 읽는데 메가도가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그 땅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죠? 예. 만일 솔로몬이 그 땅에 없었다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그러면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에단과 헤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두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으니까. 그 에단과 헤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시, 시편을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단과 헤만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시편을 지은 그 사람들이 솔로몬만큼이나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에 능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요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딱 되는 그와 같은 그 찬송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 예를 들어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 외에 이런 헤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지적인 능력 신학적인 능력 이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 이상으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그런 신학자들 이상의 그와 같은 수준이 돼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시편이 나오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위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선정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또 찬송을 만들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뭐야? 목회사역을 하는 거다. 목회사역. 예,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용이다. 내용.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경적인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된다. 내용이어야 된다. 그런데 또 메가도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스타일도 중요하다. 예.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 웬만한 목사는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음악의 스타일, 예술성도 중요합니다. 자, 미술관에 이렇게 갔는데 형편없는 걸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걸 달아놨지? 그렇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 형편없는 노래를 부를 때는 왜 불평불만을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술관에 갔어요. 미술관에 갔어요. 거기에 알맞게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그 안에 있어야 되듯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찬송가의 스타일과 그 예술성이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그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것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불러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뭐라 할까 높은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 예배 때 드리는 그 찬송 이런 거에는 평범한 것이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스타일도 좋고 내용도 좋고 예술성도 있고 가능하면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메가더 그 교회에서 만든 그 그레이스 그 힘날인가 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찬송가만 나오는 그런 채널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고상하게 하나. 정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고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고상한 분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고상하게 찬송을 하고 고상한 악기를 가지고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한 목소리를 가지고 고상한 내용으로 고상한 스타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원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사 성도들이 의식적으로 우리가 부른 노래의 그 형태, 내용, 스타일, 고상함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자꾸 낮춰서 진짜 평범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그러면 성도들이 나는 감성파리 설교는 싫습니다. 코미디 설교도 싫습니다. 신변잡기 신문 읽는 거 이런 설교 나는 싫습니다. 목사님 강해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원하는 그런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그때 좋은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 신문 읽고 감성팔에서 질질 짜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바른 찬양을 한다, 바른 노래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그래야 그날 영과 진리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질을 평가하는 이와 같은 척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게 꽝꽝대고 전자기 갖고 오고 전자기타로 귀를 찢어놓는 듯한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예배 시간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데서 합당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는데 합당하지 않은 데서 합당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합당하지 않은 노래로 자기 감정을 이렇게 고양을 시켜갖고 그날 하나님 뭐 만났다고 하는 그거 하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이런 거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바른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나? 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찬송을 부를 때도 이와 같은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신학이 맞고 스타일이 맞고 예술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그 효과를 내는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끝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